히브리서 27번 메시지 큰 대제사장과 은혜의 보좌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비교의 책입니다. 앞에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세 가지 비교, 즉 우리의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하나님 사이의 비교와 그리스도와 천사들 사이의 비교와 그리스도와 모세 사이의 비교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에 있는 또 다른 주제에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의 비교, 즉 그리스도와 아론 사이의 비교를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매 구분에는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2장 1절부터 4절에 있으며 두 번째 경고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는 세 번째 경고를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서 발견합니다. 앞장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의 원수요 사도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보다 놀랍고 뛰어나신 분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역하십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서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구주와 구속주라는 칭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피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단지 피상적인 방법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구원의 원수로, 사도로, 또한 대제사장으로 알도록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것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히브리서 전체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는 먼저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사도와 우리의 원수 곧 우리의 인도자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과 그분의 동반자들인 우리를 영광과 안식안으로 이끄는 우리의 참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의 안식의 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소유해야 할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거리나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계속적으로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희생을 드리는 제단이나 진설병을 진설하고 등대를 켜고 향을 사르는 성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단, 즉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찬송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추구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성소에서 진설병을 준비하고 등대를 밝히고 향을 피우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의 주된 기능은 제단이나 성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빛나는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물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역사가 끝났음을 계시합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의 역사를 마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떠한 곳도 이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와 사도와 구원의 원수일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본 대로 대제사장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 우리에게는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공급해 주심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약함과 어려움과 심지어 우리 자신도 잊어야 하며 오직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대제사장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는 두 개의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겨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보석들이 물려진 흉패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으며 그의 가슴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힘 위에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을 때 그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실 때 그의 어깨와 가슴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짊어지며 입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지성소에서 그분의 어깨 위에 있으며 그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짊어지고 계실 때 그분은 우리 존재 안으로 하나님을 사역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바울아, 나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은혜로서 내 안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너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족한지를 알 것이며 내게 속한 어떤 것이 내 안으로 더해질 것이다.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사역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이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지성소 안에서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 체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 위에 있다는 것과 그분이 무언가 우리 안으로 안위와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묘사하거나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이러한 체험은 가장 높은 체험이요 누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머물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소 안에서의 체험과 일치하는 우리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안에 있는 체험입니다. 우리는 바깥 마당에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또한 성소에서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빛나는 영광이 있는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이 체험은 의심할 바 없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하늘로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에 의해 하늘에 속한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연결되었습니다. 전기에 대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전류의 흐름에 의하여 우리의 집은 발전소와 연결되었습니다. 전기는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의 흐름이 없이는 발전소와 우리의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흐름에 의하여 이 둘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분명히 우리의 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그리스도는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며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두 그리스도가 있어서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한 그리스도가 두 다른 때에 계신 문제도 아닙니다. 마치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분은 전기의 흐름보다 훨씬 더 놀라우십니다. 만일 전기의 흐름에 의해 두 곳이 하나로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시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큰 14절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큰이라는 단어는 뛰어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완전히 묘사할 수 없는 그처럼 뛰어나고 놀랍고 기묘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전에도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지만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어깨와 가슴 위에 있는 체험은 우리에게 그분이 크고 놀라운 대제사장임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그의 인격 안에서 크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둘 다이며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알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대제사장도 결코 그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 안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역사 안에서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없이 하셨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복종시키셨습니다. 사망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사탄, 곧 사망의 세력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를 파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단지 죄의 노예로부터뿐 아니라 또한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원수가 되기 위해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싸움을 싸우셨으며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개척자로서 그분은 동일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계십니다. 집의 건축자로서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안식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의 심을 주셨으며 우리를 왕국 시대의 안식의 심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구약에 있는 어떤 대제사장도 결코 성취한 적이 없는 그분의 이 모든 뛰어나고 놀라운 역사 안에서 크십니다. 그분의 도달하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도달하심에 있어서 크십니다. 그분이 도달하신 곳은 매우 높으며 그분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지 않고 지금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어떤 대제사장도 그분의 도달하심에 있어서 그분을 능가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이러한 점에서 그와 비교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심. 그분의 인격과 자격과 역사와 성취하심과 도달하심 안에서 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를 통과하면서 좋은 관광을 하셨습니다. 비록 사탄과 모든 죽음의 권세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부활 때에 그분은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얼마 후 그분은 승천하실 때 땅의 중력을 이기셨습니다. 귀신들은 그분이 땅을 떠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했지만 그는 놀랍게 이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중을 통과하고 있을 때 악한 영들, 곧 정사와 권세들은 그분을 붙잡아 내리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것들을 벗어버림으로써 온 우주에 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들 위해 승리하셨음을 밝히 보이셨다고 말하는 골로새서 2장 15절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요점, 즉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과 그가 그것들을 보이셨다는 것과 그가 그들 위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음부로부터 일어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하늘들을 통과하심으로 그분은 편안히 안식을 누리는 곳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모든 지체들이 그의 안식의 심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십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그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가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즉시 교회 생활에 안식의 심 안에 있게 되며 오는 더 좋은 안식을 위해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방면의 시험을 받으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서 그분은 결코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와 상관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또한 어떤 죄의 매임으로부터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심, 우리와 같이 모든 방면의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쉽게 우리의 연약함의 느낌을 접촉하실 수 있으시며 빨리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든지 간에 그분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느끼시며 우리와 함께 체휼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 의해 상징된 하나님의 보좌. 우리의 대제사장을 계시한 후에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격려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의심할 바 없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를 향한 권위의 보좌이며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주를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지성소 안에서 간증께 위에 속죄소 덮개로 상징된 예수의 피로 뿌려진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은혜의 보좌는 계시록 4장에 있는 권위의 보좌로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됩니다. 이 강은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통하여 흐릅니다. 이 강 안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데 이것은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산 영과 함께하는 풍성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흐르는 강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귀신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권위의 보좌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 보좌에 올 때마다 무언가 물을 주고 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흐르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이 공급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본주의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땅 위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그곳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같은 장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하늘에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는 또한 지금 우리 안에 곧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영으로는 영 안에서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 모두 또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여기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 대문이 있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며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놀라운 그리스도는 삼층천을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끌었으며 그곳은 바로 오늘날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늘날의 베델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따르면 베델은 첫 번째로는 장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장소와 돌이 둘 다 베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에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와 하늘의 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신 놀라운 분이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획득하신 분이며 우리의 원수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안으로 오셨으며 그것을 하늘의 대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대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은 우리의 영에 연결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의 광야에서 머뭇거리는 혼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땅 위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며 하늘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대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대문으로 들어가며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접촉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찌르며 우리의 영을 우리의 방랑하는 생각으로부터 분리하는 하나님의 사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늘의 대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문 안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우리의 영 사이에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오 주 예수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지성소 안에 있게 되며 은혜의 보좌를 접촉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접촉함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은 모두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련한 상태에 있을 때 먼저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데까지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에게 살진 송아지를 먹였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치며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습니다. 종종 우리의 가련한 상태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얻기 전에 먼저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탕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거지와 같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탕자와 같은 거지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가련하다는 느낌을 갖고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괜찮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긍휼이 있단다. 나의 긍휼이 너에게 미칠 때 너는 자격이 있게 되고 너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너를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받은 후에 우리는 곧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앉아서 살찐 송아지를 먹고 누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험에 의하여 확증된 것입니다. 누가 은혜의 보좌 위에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구속자이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며 그의 오른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구속자가 계십니다. 그 보좌는 단지 하나님의 보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서 그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은혜이신 그분 자신을 흘러보내는 어린 양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아가 마음을 활짝 열고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매일 이 보좌로부터 오는 도움은 때에 알맞게 오며 그것은 항상 새롭고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꼭 맞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뿐 아니라 또한 보좌 앞에 있는 지성소에 거하며 계속해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입니다. 만일 주님의 긍휼로 이러한 중요한 요점들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안에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접촉함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피곤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곧게 서도록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격려했습니다.